어느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은 것도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못한 부분도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뭐 외모는 괜찮은데 뭐 공부는 좀 못한다든지 또 성격은 되게 좋은데 믿음이 없다든지 사실 우리가 비교하려면 수많은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비교할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누군가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비교할 조건을 뭘 내세우느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 것이냐고요.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부러운 요소가 되거든요. 나는 옛날에 죄를 지었는데 뭐 이런 게 자기 안에 있으면 아무리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일지라도 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누군가를 비교한다는 것은 그 비교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옳지 않죠. 우리가 비교할 때는 항상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만 끄집어내어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니까 비교라는 것이 되게 주관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어서 비교하는 태도는 사실 옳지 않죠. 비교하면 언제나 부정적이죠. 더 나으면 우쭐거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잘난 체하고 만일에 자기가 보기에 부족하다 싶으면 스스로 다운되고 우울하고 자기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더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남들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아픔이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그를 인도하시고 찾아오시고 쓰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뭐 부족함, 우리의 상처, 남들이 없는 어려움 이런 것들 자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있는 우리에게는 더더욱이나 옳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브라함 역시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에도 좋은 것이 있고 아브라함 삶에도 좋지 않고 불행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그 역시도 동시에 있었어요. 그에게 좋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일단 태어나고 살아온 배경 자체가 되게 남들보다 훨씬 더 좋았죠. 우리가 알듯이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라는 지역의 우르라는 그 도시에서 그가 태어난 거잖아요. 거기는 메소포타미아는 당대 최고 잘 살고 제일 화려했던 문명이 그 발생한 지역 중에 하나였으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브라함은 우리로 하면 부자였고 노후 걱정 없었고 빌딩이든지 주식이든지 뭐 여러 가지 재산이든지 아무 걱정이 없었던 그야말로 한국의 강남 같은 데서 살았던 사람이었으므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누구보다도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죠. 그것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듯이 결혼했지만 오랫도록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 그에게 큰 아픔이었어요. 오늘날에는 가질 수 있어도 일부러 힘들다고 안 가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당시에서는 이게 수치 중에 수치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큰 아픔이 되었고 힘든 일들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오늘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하셨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전제는 자녀를 준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야 민족이 생길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국가 개념이 없던 그 시대에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목숨이 이태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안의 보디가드를 그 기를 정도였고, 그리고 오죽했으면 자기 아내를 진짜 불안할 때는 여동생을 속일 정도였던 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약탈하면서 부인을 약탈하는 게 성리의 표였기 때문에, 그런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 엄청난 위험한 일들을 감수하는 그런 일인데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그 잘 사는 자기 고향을 떠났던 그 한 가지 이유는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 하신 그 놀라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도 하지만, 정말 자기 생에 제일 중요한,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에게 늘 마음이 힘든 요소가 되었던, 결혼해도 자녀 없는 그에게 민족을 주겠다 이 말씀이 그의 큰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그 나타난,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엄청난 결단을 하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큰 고통과 결함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부르고 그를 하나님 나라에 쓰실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 남에게 없는 가장 큰 결함과 아픔과 연약과 상처 부족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불행한 거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남들이 갖지 못한 아픔과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더 쓰실 수 있는 뭔가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우리에게는 그게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교회 사경의 강사로 오신 우리 송태거 목사님, 여러분 간증을 혹시 영상이든지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사석에서 말씀도 하시고 그분 개인 간증을 제가 들어봤을 때 특별히 기억이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뭐 집안 해체되기도 하시고 하도 이제 가난해서 진짜 어디 먹고 잘만한 집도 구하기 어려운, 뭐 그 시대가 어렵기도 했었지만 특별히도 목사님도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아시고 주변에 어떤 분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있는 그 교회가 아마 어디 서울에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해주는 그 관리원으로 한번 들어갈래 이런 말을 했대요. 그 가면 이제 조금 돈 주고 일단은 잘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릴 것 없죠. 당연히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간 사람마다 3개월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을 정도 힘든 곳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시각장애니까 앞을 못 보니까 당연히 청소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청소하면 다행인데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너무 외로우니까 친구도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밤낮게 안마수라든지 어디 일을 하고 그 교회당을 늘 오고 싶어 하는, 와서 자기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그 외로움을 달래는 그 일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잘만한 것도 없고 그냥 다 떠나면 그 예배당에 이제 송태호 목사님이 주무셨는데, 그런데 이 시청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진 그분들이 밤늦게 일하고 교회당을 찾아오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송태호 목사님은 청소하다가 연락 오면 11시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어두우니까 못 올라오니까 그 가파른 곳을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연락 올 때마다 찾아갔어. 그분을 모시고 교회당 앉혀놓으면 그분들이 오래간만 만나놓으니까 좋으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또 놀고 또 새벽에 가시고 이러니까 제대로 밤낮이 없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러셨는가 봐. 그 3개월을 아무도 견디지 못하고 하다가 이제 그만두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목사님 거기서 이제 1년을 그래도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이제 그만둘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송태규 목사님 하루 부르더니 너무 송 선생 열심히 한다면서 전임 전도사로 쓰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더 이제 할 일도 없고 돈이 더 필요한데 전임 전사라니까 그러면 교육자 이제 생활을 한다 했는데 관리를 하면서 또 교육자 하니까 이제 맡겼대요. 공부도 하고. 그래서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4년을 그 힘들다는 곳에 4년을 사역을 하셨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만두 6개월을 아파하면서 이렇게 치료할 정도로 그런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교육생활 쭉 생활하다가 어느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목사로 들어갔는데 또 그 교회를 나오게 될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대요. 목사님이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어디를 가야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주변에 어떤 다른 친구가 여기 옆에 큰 교회에서 교육자 구한다니까 한번 이력서 넣어봐 이렇게 했대요. 그 교회가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 당시로 본다면 그 우리 교단이지만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부목사님에게 집도 제공하고 그 옛날 시대 택시 그렇죠? 자기 자가용도 이렇게 교회에서 제공할 정도로 엄청난 대우를 해주는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마 하겠나 싶어서 이제 지연을 했는데 4명 뽑는데 120명이 지원했대요. 그리고 시험을 그 자체 교회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뽑을 정도로 아주 경쟁이 치열했는데 시험을 치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래 백지 낸 상태로 그냥 나와서 시골 어디 교회나 가서 사택 주는 데서 내가 사역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서류 다 심사했는지 그 교회 비서가 송태모 목사님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불렀대요. 가보니까 마지막 인터뷰가 아니라 딱 뽑힌 4명이 그 자리에 다 있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잘해보자 하면서 정말 교회 잘 섬기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대우를 어떻게 해줄지 꿈같은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마지막 참 기쁜 순간인데 아무리 목사님 생각해봐도 자기가 뽑힐 이유가 없는 거죠. 박사, 교수, 대단한 빵빵한 사람들 그 큰 교회 다 지원했는데 자기가 뭐라고 백지 시험을 치고 나온 자기가 뽑혔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됐대요. 뭔가 큰 착각이 있었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혼자 나중에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혹시 무슨 착오가 있지 않았는지 여쭤보러 가서 찾아갔는데 아, 송태호 목사님 하면서 그 이력서를 꺼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기서 이제 교회를 총장도 해보고 교수, 박사, 목사님도 많이 경험해봤지만 여기서 이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장애인들을, 장애우들을 돕는 큰 사역을 하고 싶은데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목사님 이력서를 보니까 아니 관리인까지 하신 분은 이런 생소한 이런 지위를 가진 경력을 가진 사람을 처음 봤다고. 볼 것도 없이 이 사람은 바로 그냥 뽑는 걸 하면서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결과를 보면서 자기 생애에 정말 오갈 데가 없었어. 뭐 장애우에 대한 특별한 비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갈 데가 없었어. 억지로 막 힘들었어. 남들은 잘 가고 어디 교육자 생활 잘하는데 자기는 이 장애우들 이 시설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역하나 하면서 한편 원망하면 불평했지만 그런데 그 소명받은 것도 아니고 뭐 즐겁게 한 것도 아니고 기쁘게 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억지로 힘들게 몸을 그렇게 아파하면서까지 했던 그 5년의 그 사역이 그 교회에 뽑히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송태호 목사님의 경제적 어려움은 다 없어진 거예요. 앞길 확 그냥 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생애에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지긋지긋하고 몸과 마음이 다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아주 놀라운 간증을 목사님이 하시다고 오늘 바로 아브라함도 그러신 것이죠. 그 잘 사는 갈대 우려 있었지만 유일하게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아픔, 가장 수치적이 보여지는 자녀 없는 그 개인적인 그 고통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는 이유였고 그를 부르는 이유였고 그것 때문에 그는 오히려 힘든 순종이라도 할 수 있는 또 동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그냥 부족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이유로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인도를 그래서 받고 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까지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여러분 잘 알듯이 25년 후에 100세 때 그 이제 아들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단지 아들만이 아니었어요. 그 귀한 바라던 그 아들을 받은 것만이 아브라함이 가진 놀라운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중요한 목적이었어.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 했으니까 내 눈에 분명히 나타난 신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자식의 목매예요. 종으로 할까? 조카를 할까? 첩을 통해서 할까? 왜 주지 않지? 하면서 정말 그 자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마음을 쏟고 기다리고 힘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잖아요. 그 25년이 딱 되었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사례도 그렇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컨디션이 됐어요. 몸이. 왜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불러놓고 그 긴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는 그 시간을 보내게 한 이유가 뭐였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녀 준다고 해서 하시는 거 나서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도무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100세의 나이가 되었을 그때 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에 25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 그 자녀를 이렇게 받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인간적으로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1%도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거잖아요. 그것은 이 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서 주신 아들이지 아브라함 너도 살아도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체의 조건이 되었을 때 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100세가 될 때까지 몸은 그런데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자기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태도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할 때 그 믿음이 뭐냐를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 태도로 믿음이 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5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결국 애기를 낳을 수 없는 백세에 대해서 아들을 주신 것은 그때 아브라함이 그 태도를 통해서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과 비슷한 거야.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줄까? 이그샘플로 바로 이거야. 아브라함에게 그 생애 동안 25년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에 그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장차 오늘날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할 수 있는 오늘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이그샘플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면 1%도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하여서 하나님이 100% 하나님에 의해서 이삭이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1%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마지막에만 말하듯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한 분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하신 그것을 충분한 구원이 된다고 믿는 내가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부활하신 그것만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도 할 수 없어 하나도 하지 않아도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믿는 게 뭔가 믿는 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예수님으로 하신 그것도 충분히 구원 받을 수 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예수만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렇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구원 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 없는, 나올 수 없는 아브라함을 그리고 25년을 그 오랫도록 기다리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중요한 믿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이그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조상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좋은 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식이 있어야 돼. 자식을 주신다 했어. 언제 주시지? 조카 롯을 통해 주실 것인가? 조카 롯이 떠났다면 그러면 내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이 신실한 종이 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부인 말 들고 첩을 통해서 낳은 이 이스마엘일 것인가?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 아들에 대해서만 온통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런데 그 25년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바뀌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자기 피로가 중심이었지만 계속 아주 고민하고 수 없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 긴긴 세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고 25년을 기다리게 했고 그리고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자기를 부르신 진짜 계획을 아브라함이 이야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하시고 있구나 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25년을 지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불태울 수 있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만일에 자식이 전부였으면 그것이 그냥 자기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으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에는 숨 고통이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제물 바치겠다고 산을 가잖아요.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식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지만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놀란 계획을 알게 된 것이었죠. 기꺼이 그것을 바칠 마음으로 가는, 자기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된 그 기간을 25년의 세월 동안 보내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놀란 구원 사역을 알게 된 것이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자기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식 하나밖에 아들을 바칠 것을 아시고 그 고통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기꺼이 그것을 알고 자기 아들을 바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자기 마음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일하게 내 친구다, 내 푸시다고 이끌을 만큼 아브라함은 깊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도 아셔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족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를 볼 것을 아브라함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때를 아브라함을 알게 된 것이에요. 구원 계획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식이 전부가 아닌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구원 사역에 자기의 생명 같은 자식도 바치라면 바칠 정도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위해서 자기 생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그가 25년의 기간 동안에 다 바뀌게 된 것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즉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내린 그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모든 족속들, 이방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복, 그 구원을 다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도 받게 하셨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잘 따라서 원하는 자식을 하나 얻었다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쫓았지만, 그래서 자식 얻기 위해서 별별 모든 걸 다 하면서 수많은 실수 어물들이 많았지만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독생자 바치는 구원 계획을 알고, 그리고 그 같은 일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받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린 것이, 평생에 외국인처럼 살고 텐트에 살아가는 불편한 삶을 감수하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 구원 계획을,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필요, 목적, 간절한 것들을 얻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출발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주님을 찾고 머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고 내어놓는 그 깊은 상처, 아픔,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 세상 사람을 향한 사랑들을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그저 내가 원하고 바란 것들이 얻고 이루어지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불편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고통을, 다름 아닌 나를 위한 고통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결국에는 내가 불편해도, 평생의 텐트 생활을 해도, 위험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도, 보디가드를 취할 만큼 생명 위협을 느끼는 삶을 평생 살아도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수고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거기 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산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되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큰 결함과 아픔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하는 이유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 머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거기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그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예는요, 또 다르게 찾아보다 하면 한나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도 역시도 그 시대에 얼마나 자녀 낳지 못한 그 여성으로서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들 갈 때마다 성막 앞에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긴 기도의 생활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지만 마지막 한나의 기도가 딱 나올 때 응답되잖아요. 그 응답 기도의 내용은 이 자녀를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자기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응답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응답을 딱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듣고 그 자녀를 주셨고, 정말 한나는 가장 사랑스럽고 예쁠 때, 젖을 뗀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4살, 5살인데 가장 사랑스러울 때, 4살, 5살은 좀 사고칠 때인가? 속상해할 때인가? 아무튼 가장 귀여울 때 그 성막에다가 주는 거죠. 진짜 주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처음에는 그냥 자식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주겠다라는 결정을 하기 시작해요. 한나의 이 마음의 변화는 결국에는 자기 필요를 출발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자식을 기꺼이 드리겠다, 그리고 정말 그 약태도록 가장 사랑스러울 때 인간 인정을 뒤로 하고 그 아들을 딱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 아들이 그 암흑시대 같은 그 암울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종시대를 가져오고 위대한 다윗까지 세우는 위대한 사무엘이 바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처럼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그 불행한 여인이 그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인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마다 터닝포인트 같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에 그 시대에 가장 불행한 여인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나가 쓰임받게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언제 콜링 받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개를 낚아도 낫지 못했던, 실패했던, 하루 고기 많이 낚으면 행복하고 고기를 한 마리 낚지 못하면 적게 낚으면 불행한, 수익이 많으면 행복하고 수익이 적으면 불행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그냥 얻고 얻지 못하고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날은 한 마리도 밤을 새워서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해도 진짜 불행하고 다운되고 내 인생이 뭔가 싶고 어떻게 해서 막막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그 같은 상황이 예수님이 그를 부르기에 너무 적절했죠. 그래서 그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자기 배에 앉아서 그냥 강대상 삼고 설교를 하니 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빨리 끝나면 집에 가려는데 예수님이 그냥 보내지 않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자 그러잖아요. 대낮에 물고기가 흔히 보이는 곳에 그물을 보고 도망치는, 물고기가 아무리 머리 나빠도 밤에는 모르지만 새벽에는 그물이 보이게 다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속으로는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갔지만, 여러분 잘 알듯이 자기 생애에 어부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기 배 안에 옆에 친구들 배까지 불러가지고 채울 만큼 엄청난 고기를 낳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예수님 떠나시라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네가 사람을, 지금까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삼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터닝포인트죠. 가장 힘든, 가장 자기 생애 업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다운되고 한심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가장 의미 있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바꿔내는 그 놀라운 인생으로 그를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남들이 겪지 못한 고통, 남들이 겪지 못한 아픔, 내 생애 가장 힘들다 하는 순간들이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이고, 어쩌면 그 힘든 순간들이 지나고 보면 내 생애에 가장 결정적으로 내 인생을 새로운 어떤 챕터를 여는 순간으로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의 삶을 돌아봐도 제가 영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개척을 하려고 여러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내했던 어떤 청년이 개척 자금의 중요한 부분을 그 사기를 쳤어요. 이렇게 하여튼 다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교회 가면 그냥 다리 쭉 뻗고 그냥 가만히 그냥 어떻게 해야지 하고 하는 순간으로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조그만 상가에 이제 건물을 하나 해서 이제 거기 이제 개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주 그날에 영국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전화가 저게 왔었어요. 만일에 그런 순간이 없었고 그 앞에 자금 좀 있었으면 아마 벌써 계약하고 어디 시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사는 인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생애에 선교의 꿈을 꾸고 가장 보람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하는 이 영국 땅의 사역은 아마 없었을 것이에요. 가장 힘든 순간에 오히려 가장 남들 겪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새로운 챕터가 열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되고 기다리고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었듯이 그런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그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상황이시면, 그리고 앞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면 왜 남들에게 없는 아픔이 내게 있는가 싶을 때, 그 자체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씨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남들이 없는 그것 때문에 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고 오늘 또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신뢰하고 소망 가지고 주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